교회에서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보통 교회에서 항상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인가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12월 31일이 되면 12시부터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 한번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뭐, 그런 식으로, 뭐랄까, 좀, 저기, 송구영신 예배가 좀 이상한 거로 변질된 교회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새해를 주신 하느님께 그냥 감사드린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안 드려요. 아니, 내일 예배 드릴 거 무슨 예배를 위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어? 예배를 위한 예배는 안 드린다. 어차피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럼 내일 감사드리면 되지. 오늘 굳이 감사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 무슨 그냥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해 31일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올해는 토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없을걸요? 한 3년간은 없을까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한 3년간 없고 한 4년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걸 일체 드리질 않습니다. 아마 인터넷 이런 걸 보면 뭐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원이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부활절도 기원을 들으셨고요. 아시다시피 부활절은 그 성경의 절기로 얘기를 하면 사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면 부활절이 아니고 어쨌든 성경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나와 있는데 그날 우리도 이렇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시다시피 신약교회는 특별한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절기 문제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뭐 음식 문제, 이런 날짜 지킬 문제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해 지키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그런 것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데, 너네,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너네 교회는 왜 그걸 지키냐고 삿대질 하시면 안 돼요. 예? 그쪽도 주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고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절기를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건안 하고요. 근데 그 성탄절쯤이 되면 캐롤송은 불러요. 거기 뭐랄까 고요한 밤, 고룩한 밤 이거 평상시 잘안 부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12월 말쯤 되면 그때는 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또 부활절이 되면 절기는 안 지키지만 그래도 뭐그 주님의 고난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금식해봐라. 하는 정도의 것은 따라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언제 생각하겠어요? 뭐 12월 달, 9월 달 아무 때나 사실 의미를 둬도 되죠. 하지만 그냥 그 날짜에 의미를 둬서 조금씩 할수 있다. 근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그 예배 진행부에서, 송진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은 설교 녹화 및 마이크 스피커 시설을 관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미디어 선교를 하죠. 미디어 선교를 하는데 아마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동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몇 년치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몇 년치를 쭉 보시면 그 화질이 틀릴 거예요. 화질이. 요즘에 여기 와가지고는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근데 요 바로 전교회도 괜찮은데, 전정교회.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의 화질은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 교회 5층 건물이었는데 천장이 상당히 높았고 오른쪽 전체가 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햇빛이 들어와서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여름철만 되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아주 치명타가 뭐였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딱 동영상을 편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수라백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까만 거예요. 아무리 그 조명을 잘 맞춰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냥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뭐 이렇게 화질이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촬영을 할때그 화질을 좋게 하거나 그 음질을 좋게 해가지고 그걸 듣는 사람이 좀더 효율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린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 뭐그 대충 너가 알아서 복음을 듣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설과 어떤 그런 녹화 그다음에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제 할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저희들 방송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시설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뭐그 교회 건물 시설을 관리합니다. 말 그대로 뭐 유지 보수를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가끔 수도 고장 나고요. 고장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또 이제 애경사 관리팀이 있습니다. 애경사 관리팀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아마 여기 와서 소례예배당 와서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초상 등 교회 애경사가 발생한 시에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애경사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회가 한번 100명, 200명 됐을 때는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우르르 다 몰려갔어요. 다 몰려가고 또 초상이 나면 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러다가 한 300명, 400명, 500명이 되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잘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본 사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와요. 이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그 자식은 안 나와요. 근데 결혼식 가보면 몰라. 누군지. 사실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평상시에 잘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잘 몰라.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가니까 이제 알아서 가요. 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시간과 그 비용을 낭비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번에 주에 무슨 결혼식이 있다, 뭐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교회 애경사의 원칙 중에 하나 뭐냐면, 초상이 나면 직계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직계. 그래서 그 형제가 있으면 형제의 부모님만 있을 때 교회에 초상이 나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이 돌아가셨다 이러면 안 해요. 장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의 직계에 대해서만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뭐 지역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로 광고해서 같이 가는 것을 뭐 방해한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알릴 때 반드시 찍혀야 된다. 그다음에 결혼식은 반드시 본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네? 본인이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저기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애경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좀 애경사 일이 잘 되는 교회에서 보면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서 그 애도하는 정도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론 예전에 이제 피어슨 형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렇게 장례식을 같이 절차를 밟은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딱 애경사 규칙을 세워가지고 누구누가 돌아가면 뭐 장례 물품은 어떻게 하고 뭐그 예배는 어떻게 하고 아침에 그 나가는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그냥 그 같이 모여서 애도하는 수준이다. 어쨌든 이 애경사를 맡아서 하는 부서가 우리 이제 애경사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이제 주차 관리와 옥상 관리가 있어요. 그 옥상 관리란 말딱 들으시면 무슨 이런 부서가 다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아, 무슨 왜 옥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근데 저희 교회는 옥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그 태생부터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주차 관리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 뭐였냐면 몇몇 형제들이 교회에 올때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정표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입구에서부터 화살표를 가지고 여기로 가면 교회입니다. 예? 그 처음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가 없고 뭐 어디 가면 큰 간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찾을 때 많이 헤매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의 안내를 위해서 좀 입구까지 나가서 자기가 이정표가 되겠다고 시작한 것이 주차관리예요. 응?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에 뭐 자리가 있니 없니 이거 가르쳐 주는 곳이 주차관리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요. 또그 우리 교회 이제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서 애들이 놀다가 내가 그 애가 누군지도 알아요. 담벼락에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잖아요. 그다음에는 뭐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옥상에 못 올라가게 이렇게 문을 잠글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옥상에 가서 어른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대로 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도 한 명이 계속 가면 힘드니까 이제 교대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이제 교대로 가게 된게 이제 옥상 관리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차 관리와 옥상 관리를 이제 요 팀이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자발적으로 섬기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것이 저희 이제 주차관리, 옥상관리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 일단 서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출판사 얘기부터 해야 돼요.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라는 곳은 그 저희 교회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출판사예요. 그리고 그 출판사는 그 킹제임스 성경과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서적만을 출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이 책을 다 무료로 킹제임스 성경을 무료로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 킹제임 성경을 이제 갖다 놓고 거의 뭐 원가죠. 원가에 저기 책을 주게 된 것이 이제 서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점에 일반 그 신앙도서를 다 갖다 놨고요. 또 목사님이 추천한 도서들이 있어요. 추천한 도서들을 공동 구매해서 싼값에 이제 살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서점입니다. 이 서점은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 책을 판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책을 공동 구매해서 이제 파는 곳인데 그 많은 분들이 이 서점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 교회 딱 오면 그 서점의 앞에 가서 이제 성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성겨요, 부부가. 1년 단위로 부부가 앞에서 꼭 항상 그 점심시간이나 시작할 시간이나 그 뒤에 항상 거기 자리에 딱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가서 그 부부가 그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을, 그러니까 책 앞에 서 있으면 그 책을 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상담을 많이 한다고 그럴까요? 신앙 상담을 많이 해서 저 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항상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뿌듯함을 느끼신대요. 뭐가 뿌듯할까요? 자기를 그렇게 봐주는 게 뿌듯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신앙 상담을 하는 게 뿌듯할까요? 어쨌든 그러한 교제와 그 대화 속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보람을 찾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교회에 그 관문격인 관문이에요. 딱 오시면 먼저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 교회 사상이 어떠냐, 교리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본 데가 알게 모르게 서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중한 심사를 통해서 서점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이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미디어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이제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미디어 팀에서는 CD 제작, 소책자 발간,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킷바이블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누가 이렇게 신앙 상담 비슷하게 하면 그거에 대한 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죠. 네? 어쨌든 그런 것 관리를 하고요. 이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 또 이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헌금은 특별한 항목은 없는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또 헌금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하나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 목적 헌금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선교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저희 교회의 모든 헌금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딱그 헌금이 먹고 살 정도만 들어온다고 할까요? 응? 그게 풍요롭게 엄청나게 차고 넘치게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에?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선교들을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인터넷에 그냥 계속 유튜브만 올리면 큰 비용에 들어가지 않지만 계속 나눠주는 일. 에? 그러니까 CD 제작하고 책자 제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장비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는 일에 돈이 필요해서 매 5월이 되면 요 미디어 헌금으로 따로 특별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디어 헌금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반은 내부에서 충당이 되고요. 반은 외부에서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헌금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공지가 나가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정을 보고 올 때는 항상 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반이었어요. 예? 밖에서 들어오는 게 반. 응? 그러니까 미디어 헌금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미디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부서가 주일 식사 및 설거지입니다. 응? 식사.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조를 짜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반찬하고 밥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그냥 저도 가서 그냥 먹기만 하거든요. 예, 먹기만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 뜨거운 불과 뭔가 양이 많아지니까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방을 섬길 때는 양이 많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섬김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게 그 조를 짜요. 예? 조를 짜가지고 이 주일 식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하면 요거 섬길 때 섬기는 봉사하는 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는 이제 주로 자매들이 준비를 하고요. 설거지들은 이제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사를 자매가 준비하면 그 부부 중에 형제는 이제 설거지를 한다. 근데 항상 이게 짝이 안 맞아가지고요. 뭐 추가로 몇몇 형제들이 더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되도록이면 2시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잘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설거지가 빵꾸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빵꾸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이제 못 하거나 하다 보면 또 몇몇 형제가 고정적으로 자꾸 설거지 하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어쨌든 저희들 그 식사를 하는 거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서서 여기 봉사에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이제 교회 식사와 설거지.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또 점심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예, 저녁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삼계탕을 항상 오후에 먹었다 했는데 이제 삼양라면에 계란을 풀어가지고 항상 이제 같이 먹었다 삼계탕을. 이제 저녁 식사인데요. 그 저녁 때 4시, 5시가 돼도 잘 집에를 가기 싫어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처음에 이제 삼계탕을 먹던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고정적으로 저녁을 주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그리고 점심은 뭐좀 맛이 100%라고 하면 저녁은 한 200%의 별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같이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이 저녁을 위해서도 항상 고정적으로 팀들이 돌아가면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저기 주방팀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들 교재 뭐 섬김 부서는 이제 대충 이렇게, 이 정도가 있고요. 저희들 이제 또 조직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섬김 부서는 끝났고요. 이제 지역 모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 모임은 뭐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부천 부평 지역에서 한 가정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자율적으로 이제 모임이 시작됐고요. 지역 모임은 현재 저희들은 이제 처음엔 8개 구역이었어요. 8개 구역이었는데 작년에 7개 구역으로 줄어들었어요. 7개 구역 줄어들어서 이 지역 모임은 그 성도들 간에 이제 원활한 교제, 그다음에 새가족이 교회 정착 시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뭐 체육대회나 성경 퀴즈 대회 등 교회 행사 시에 지역 모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편을 짜요. 네? 이제 편을 짜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교회에 있는 구역 모임이 있죠. 예전에 저 이제 감리교회를 다녀가지고 감리교회에 속회가 있어가지고 속회에 나가면 항상 무슨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지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의 이제 이 지역 모임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느슨한 거예요. 느슨하게 그냥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한다. 그리고 뭐 강제로 뭐 매주 모여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요. 각각의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그냥 모임을 가지면 됩니다. 모임을 가지면 되고, 예전에는 그래서 알아서 모임을 가지라고 했더니, 그 각각 그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집에 가서 각 지역에서 모이는 거 쉽지 않아가지고, 특히 이제 다들 멀리 사시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 먼 곳이 있어요. 일산 먼 곳은 일산에서 먼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산하고 먼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국을 포함되는 겁니다. 전국. 에? 그러면 주 중에 아니면 한달 중에 알아서 모여라고 하면 어디 가서 모이겠어요? 부산 가서 모이겠어요? 천안 가서 모이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체 일산 먼 곳의 중간 지점이 한 천안쯤이 아닌가? 그러면 뭐 거의 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밖에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냥 주일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커피 시간을 가져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역 모임이 그 지역 모임 중에 행사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마다 이제 커피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요것도 이제 지역이 7개가 있으니까 순서가 2달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2달에 한 번씩 그냥 커피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그, 저희 교회 또 지역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운 시간에 교제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도 바쁘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주일날 뭐 예배 시간과 오후 시간 또 금요일날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 그냥 몇몇 사람끼리 모여서 따로 하고 싶은 데끼리 모여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공식적인 이제 지역 모임일 때는 서로 교제에 힘써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특징입니다. 지역 모임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또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일반 교제 모임이 있어요. 이제 일반 교제 모임이 뭐냐면 뭐 사진반, 뭐 등산반, 뭐 성경 읽기반, 뭐 기도 모임반, 뭐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짜준 게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짜준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무슨 뭐 무슨 밴드 같은 게 있어요. 뭐 몇몇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밴드를 구성해서 이제 밴드에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뭐 50대 자매방, 뭐 40대 자매방, 뭐 20대 형제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또 어르신 모임방,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들을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 모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모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간의 그 교회의 간섭이 필요하다. 교회 간섭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자유롭게 교제를 하면 되긴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왕따? 왕따는 아니지만 그냥 잘 몰라서 참석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몇 명이 모여서 축구반을 형성했는데 축구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모임을 교회에 등록을 해라. 응? 등록을 해서 여기 축구반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교인들한테 가르쳐 줘라. 그래서 공적으로 교제를 가져라. 예? 그리고 뭐 사진반이 있으면 사진반도 교회에 등록을 해라. 그래서 뭐 등록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니까 교회에 이렇게 알립니다. 응? 이런 정도의 그 질서.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같이 교제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뭐 등산부가 뭐 정기적으로 등산 간다고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반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죠. 저기 뭐 예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봤는데 뭐 하고, 그다음에 축구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들을 자유롭게 구성하셔가지고 어쨌든 교회에 통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들 이제 그 모임이 일반 교제 모임, 한 가지 모임을 빠졌네요.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자매 모임. 자매 모임은 매주 목요일 날그 10시에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시나 11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모이는 장소도 자유롭게 뭐 교회에서 모였다가, 어디 이제 그 다른 집에 가서 모였다가, 아니면 야외로 나갔다가, 어쨌든 자매들끼리 모여서 그냥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에, 금요 모임이 있는데요. 금요 모임인데 금요일 날 8시에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이것을 금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요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긴 뜻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요 모임 때, 기도회도 했었고요. 그냥 성경 읽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경 맥잡기 목사님께서 강해를 하시죠. 맥잡기로. 그래서 매번 그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자매 모임도, 제가 알기로는 자매들끼리 모여서 책을 놓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뭐 전도사님 이런 걸 초빙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방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교제를 하는 곳이 이제 또 자매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도 이렇게 있고요.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뭐 다른 교회도 다 있지만 어쨌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제1청년부, 제2청년부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서가 있어요. 그 유치부는 뭐 5살에서 7살, 유년부는 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그다음에 유년부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부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부는 13세에서 19세,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고 13세에서 19세 보니까는 홈스쿨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만 얘기하면 안 돼요, 보니까는. 그래서 한 13세에서 19세 정도 청소년. 그 다음에 제1 청년부는 20세에서 29세 정도까지. 뭐, 30살 넘어서도 뭐, 제1 청년부 들어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2 청년부는 30세에서 결혼 전까지입니다. 근데 전에 봤더니, 45? 47? 여기도 청년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2청년부는 그 교회에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부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2청년부는 존재는 해서 안 되는 부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든 부서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부서가 있고요. 그 저희 교회 학교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저희 교회 학교 가시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예요. 밖에서 오는 자녀들이 한 명도 없어요. 밖에서 오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들은 오전에는 11시에 부모, 자식, 관계없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예? 그래서 오전에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후에만 주일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남아있는 애들은 부모랑 남아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부모랑. 그리고 대부분 다 멀리서 차를 타고 와요. 그래서 부모가 안 가면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을 배척한 건 아닌데, 배척한 건 아닌데, 교회 특성상, 이제 그런 특징이 생기더라. 그런 특징이 생기더라. 그래서 저희, 여튼 주일학교는 이제 그런 특징을 이제 갖고 있다. 이제 교회 조직은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성경 Q&A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성경 Q&A가 아니고 교회 Q&A, 예? 교회 Q&A 몇 가지 이제 질문과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전 예배는 처음에 찬송 두 곡을 하고요, 시작기도를 하고 대표기도 하고 광고하고 성경 낭독하고 특성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이 순서도 어디 보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현재는 이 순서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 순서로. 저희 교회 신약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비형식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형식 예배. 그러니까 형식 예배란 예배 순서 정해져 있고요. 반드시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듯이, 제가 뭐, 산에서, 이쪽 산에서 예배 드릴까요? 저쪽 산에서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예배 드릴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세 절기 중에 한 번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각자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순서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순서는 말씀 선포가 끝에 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저기 기존 교회 다니다가 순서가 틀리니까 너무 힘들다, 어색하다. 원래 말씀 선포가 앞에 오고 뒤로 광고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일단 저희 교회는 이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찬송 두곡 하고요. 대표기도 하고 광고하고 현재는 간증 또는 성경 강해 이 순서로 진행하고 있고요. 주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직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조직도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주보가 사실은 상당한 일입니다. 주보를 인쇄하려면 반드시 목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그 찬송을 다 정해야 되고요. 말씀도 다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누가 또다 나서서 인쇄해야 되고요. 배포해야 되고, 이거 주보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 청년부 때 주보 작성하는 일을 제가 좀 맡아서 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거 작성하고 인쇄소 가서 맡기고, 뭐 글자 이거 맞추고, 뭐,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현재 저희 교회는 주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비 모임은 주일 오전 예배 11시가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 2시가 있고, 목요 자매 모임이 매주 목요일 10시에 있습니다. 금요 모임은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식사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주일 저녁도 무료로 모두에게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또그 저희 교회 그 복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저희 교회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충돌되면 저희들은 이제 거룩함을 먼저 선택한다라는 교회 철학을 갖고 있죠. 저 갖고 있어서 사실 복장에 관한 문제도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가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기 와서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세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하다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본다. 그러면 예배를 보러 오면 그 사람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알게 모르게 또 본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배를 본다고. 근데 예배를 보실 분은 사실 복장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실 뭐 그냥 길 건너 불구경하러 온 거니까 그냥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은 복장을 마음대로 하고 오셔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하나님께 경배하실 분은 복장은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뭐 옷이 없는데 뭐 그러면 그럼 일부러 뭐 비싼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느냐? 뭐라고 답변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이제 깔끔하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렇게 표시가 나야죠. 아무리 그 형식이 필요 없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다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겉으로 분명히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장은 본인이 대통령한테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입을 복장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오면 된다.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예? 그렇게만 입고 오시면 별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복장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마다 좀 기준이 바뀌어요. 시대마다 좀 기준이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옷을 입는 데, 고작 뭐, 하여튼 1950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쯤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요즘 자매들은 머리가 너무 짧아. 그래서 좀 머리를 좀 길게 하고 와야 돼. 했는데 그때 기준이 봤더니 자매들 머리가 머리 어깨까지 온 거예요. 그냥 허리까지 안 왔다는 거야. 자매들은 머리가 허리까지 와야 된다. 그것이 저기 정상이고, 어깨까지 오는 것은 좀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시점에서 보면 어깨까지만 와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흠을 잡으면 안 돼요. 복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장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자기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상대방을 가지고 흠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찬양 후에 이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왜 박수를 치지 않냐면, 그 예배 시간에 이제 특별 찬양이라는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린 찬양 있는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박수를 치면 그 찬양을 한 사람한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찬양 한 후에는 아멘을 화답하고 박수는 하지 않는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뭐 유치부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그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박수를 칩니다. 아멘 후에. 왜 치냐면 어린 나이에 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저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네들 훌륭하다라고 그때는 박수를 칩니다. 이런 데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 그 찬송한 뒤에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현재 저희 교회 찬송가 뒤에는 이제 아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 찬양과 찬양대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성가대라고 하죠. 예전 교회 다니실 때 아마 그 반드시 무슨 무슨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무슨 찬양대가 매 일주일마다 규칙적으로 반드시 찬양을 했어요. 반드시. 근데 저희는 찬양대가 반드시 일주일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번 해도 좋고요. 두 달에 한번 해도 좋고요.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연습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주일마다 해야 된다. 그리고 마치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 나와서 하시면 돼요. 나와서. 근데 질서가 좀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하니까는 이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해서 내가 다음 주에 하겠다, 다다음 주에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 언제 시간이 비었습니다. 언제 언제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실 분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찬양대에도 뭐 특별히 찬양할 게 없다고 하면 그 없는 주에는 안 합니다. 그냥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뭐 내가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억지로 찬양한다, 억지로 경배한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발적인 헌금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헌금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이 없고요. 뭐 어떻게 한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대로 헌금을 하라는 거죠.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초창기죠. 초창기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미숙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세상 거랑 좀 기존 교회 그걸 알았을 때 차라리 11조가 있으면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 자발적 알아서 내라고 하면 다 내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 이거는 좀더큰 거구나. 근데 어쨌든 자기의 주님께서 자신을 형통해 주신 것만큼 또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만큼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들 교회는 11조 자체는 믿지 않아요. 11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수확한 곡물, 그 다음에 가축,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사실 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구약 시대의 11조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정해주신 거, 그래도 너가 번 것에 한 10분의 1 정도는 헌금을 해라. 이러한 그 원리는 믿어요. 예? 헌금의 원리. 11조 정도의 원리. 요 정도가 적당한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원리는 이제 믿습니다. 이제 일반 헌금 말고요. 특별한 건몇 개가 있는데요. 5월에 미디 헌금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그 10월 달에 건물 헌금을 합니다. 10월 달에 건물 헌금을 하는데 이것은 왜 하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교회에 있어 올때말 그대로 한 푼도 없이 온 거예요. 한 푼도 없이 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 생각은 우리 헌금으로 돈을 10년간 모아서 이 건물값을 갚자. 이런 계획하여 왔어요. 계획하여.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아지지 않겠냐. 그럼 그 헌금을 가지고 이 건물 비용을 갚자고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헌금이 항상 딱 먹고 살 정도만 생기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0년 내에, 20년 지나가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 건물 값을. 그냥 맨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좀또 따로 특별히 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 10월에 한 번씩 건물 헌금을 다른 특별 목적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12월에는 원래 사당이 헌금을 합니다. 저희 교회 헌금의 원칙이 뭐냐면, 사당이 헌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연말만 되면 불이웃돕기를 하잖아요. 불이웃돕기를 하는데, 불이웃은 항상 밖에 있는 불이웃을 도와요. 밖에 있는 불이웃을. 근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교회 내에서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자고 해서, 12월에는 사랑의 헌금을 모으는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뭐, 지금 어려운 형제도 없고, 어려운 자매도 없는데, 무조건 모아서 주자. 뭐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번 걷다가, 작년에 안 걷었죠? 작년하고 재작년도, 재작년도 안 걷었을 거예요. 재정 안고 어쨌든 필요하면 걷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걷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 이제 특별 헌금이 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 교회에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선교사 아니면 교회 개척하겠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다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를 도우는 거죠. 다른 교회를 도와가지고 한 주에 특별히 요 교회 한번 돕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 헌금, 특별 모금이라고 해야죠. 특별 모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저희 교회 헌금이고요.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교회 풀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POL, 풀장 할때그 풀이에요. 그래서 풀장도 무슨 뜻이냐면, 큰 구덩이에다가 물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이 모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쪽에 50억짜리 땅하고 5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에 교회 건축계획을 왜 세웠냐면, 말 그대로 올해 초에 65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650명 정도 왔었고, 8년 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 매년 매년 몇 명씩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쭉 늘어나는 추세를 보니, 앞으로 4년 뒤에 교인 수가 한 1,500명을 넘어갈 것 같다라는 예측이 생겨서, 더 이상 일반 건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 건물을 져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세워져서 이제 건축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일반 헌금을 걷기엔 너무 힘드니, 그것은 또 말도 안 된다. 일반 헌금을 갖고 너무 교인들한테 뭐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끝에 한 것이 뭐냐면, 이제 풀링이란 것입니다. 지금 교회 헌금이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한 1년에 한 7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7억 정도가 들어와서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 교회 헌금이 한5,500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중에 한3,500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2억 4천이고, 그 다음에 가을쯤에 한 10월에 건물 헌금을 거두면 한 1억 정도가 더 돼서 한 3억 5천, 그리고 조금 많게라도 욕심을 부리면 한 4억 정도를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현재 재정 상태예요. 그래서 10년 정도면 한 40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 10년 정도면. 근데 지금 당장 40억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돈을 좀 빌리자, 단기적으로 빌려서, 일단 건물을 짓고 차근차근 시간을 나눠서 이제 갚아 나가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에서 이제 한게 이제 풀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건물을 짓는 건데 이것을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자 하는 취지 하에서 도입된 제도가 이제 풀링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도 항상 오시면 이제 참여하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풀링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교회 건축이 끝난다고 해야 되나요? 교회 상환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교회 모든 상환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처음에 풀링하신 분, 우리가 이제 최소 2년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2년에서 5년은 그 돈을 교회에 빌려달라. 그러면 2년 지나면 갚아야 되잖아요. 또 갚으면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넘겨주시고 하는 식의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새로 오신 분들이 같이 좀 풀링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시는 성도들한테 좀더 좋은 예배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좀더 좋은 교육 환경을 이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회원가입은 일반 교회 회원가입은 좀 틀린데요. 일반 교회 가시면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 등록을 합니다. 나가자마자. 예? 나가자마자 이제 등록을 하고 무슨 교육을 받고 뭐 침례, 뭐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방문증을 씁니다. 방문증. 말 그대로 그냥 소개를 위한 방문증이지 그걸 가지고 어떠한 가입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리고 3개월이 정도 지나면 교회 회원이 될수 있는 이제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교회 회원을 하려고 하시면요 일단 저희들 교회 믿음에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믿음 저희들 교회는 믿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 믿음에 동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받은 침례도 다 되고요. 어떤 당시에 침례도 다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세례 받으신 건안 됩니다. 네? 세례 받으신 건안 되고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 받고 저희들 믿음에 동의를 하시면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도 최소한 3개월은 지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오자마자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형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가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맞는 사람인지, 서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우린 이게 지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이쪽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저쪽 교회도 갈 수도 있고 어느 교회든 관계는 없어요. 근데 지역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고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에 맞을 수 있는지를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네? 탐색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잘 맞겠구나 하셨을 때 그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청을 하셔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그것을 탐색하셨다고 저희가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직 탐색이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 뭐 아무 때나 서류 제출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분기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회원 가입서를 쓰라고 써서 내라고 할 때,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침례교회 신학원에 대해서만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신학원은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체계적 성경 공부,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한 믿음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참가 대상은 본교회 성도들 주요 대상으로 하되,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챙겨주는 성경 말씀과 교리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또 그냥 또 성경 말씀을 좀더 깊게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사랑침례교회 신학원에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목 중에 그 설교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 코칭. 이 설교 코칭은 자매님들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수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이 신학원에 오프라인 설교가 있었고 온라인 설교가 있었거든요. 오프라인 설교는 뭐냐면 그냥 그 주중에 여기 나와서 직접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오프라인 설교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설교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설교 없고 대부분 다 온라인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그 강의 설교가 다 있습니다. 뭐 로마서니 뭐그 저기 씨올로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드시고 그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의 차이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강좌 어떤 설교를 다 듣고 시험 보냐 안 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원 입학해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왜냐면 시험을 안 보면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신학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아마 여기 이그 예배당이라든가 근처에서 열심히 시험 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주일마다 와서 그냥 신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차이다. 이 정도면 이제 그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더 사항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 인터넷에다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들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들이 뭐냐면, 뭐냐면 저희 교회는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다.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축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이런 또왜안 하는가 하는, 왜 하지 않는가 하는 몇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 자료들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